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까지 세 명의 왕이 있었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을 다 합치면은 4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42명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하면 단연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다윗 왕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훌륭한 왕은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적인 면에서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 믿음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훌륭한 왕이라고 할 것이면 여러분 우선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42명의 왕 중에 다윗 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은 누구일까요? 42명의 왕을 생각해 볼 때에 순간적으로 머리에 확 떠오르는 왕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중에는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왕국에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건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는 몇 명의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한 사람 든다고 하면 요시야 왕, 이 정도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왕들을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이 중에서도 좀 나아 보이는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지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당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의 신당과 주상과 아세라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는데 이전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것을 마치 이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부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늘 보고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리 만큼 이 히스기야는 대단히 믿음이 좋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사람이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아주 이 존귀함을 받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스토리,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더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중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야, 넌 죽을 거니까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어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도 넌 죽을 테니까 이제 모든 걸 정리하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정도로 악화가 된 그런 병이었는데, 그 죽을 병이 낫고 여러분 잘 알듯이 15년도 생명을 연장받아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이하에 나오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인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마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까지 보았던 그러한 기도.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이 낫고 15년도 생명을 연장받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사건입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하는 그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은 우리의 생명 연장하는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이렇게도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죽을 병이 낫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그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에 유익을 끼쳤나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바벨론에서 와 이웃나라지요. 그 소식을 듣고 위로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이 도착했을 때는 히스기야의 병이 다 나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다 나은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의 병문안을 온 그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그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 왕궁에 있는 군기고와 같은 국가의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을 떨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해를 당하게 되는데 얼마 후에 흑심을 가진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얼마 전에 보았던 우선 왕궁의 군기고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그렇게 자랑했던 귀한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 왕의 후손들까지 잡혀가게 돼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이런 큰 해를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아서 살기는 했는데 생명 연장받아 3년 차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이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12년 전에 낳았던 이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12살짜리 아주 어린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므낫세를 아시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42명의 왕 중에서 아합과 함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도 바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밖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노하게 되었는지 이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었고 나라에 해를 끼쳤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났고 생명이 연장된 그 15년 기간 동안에 누가 태어났어요? 바로 이 므낫세가 태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므낫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났고 그 생명이 연장된 거, 15년 연장된 거, 그에게는 그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절대로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 보세요.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히스기야는 결국에 나라에 큰 해를 끼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만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가 받은 축복이 진정한 축복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듯이 사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아수르 군대도 물리쳤습니다. 자기 죽을 병도 낫는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 받은 다음에 그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던 말씀이에요. 그때의 히스기야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이런 모든 것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죽을 병이 나은 이 모든 것까지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는 겸손한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필요했는데 히스기야는 이걸 놓쳤단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씀이지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겸손한 중에 믿음을 지켰다고 할 것이면은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아마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알았다고 하면은 그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까지 이 악한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가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을 때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만 있었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널 죽을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을 때에 굳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뭐 생명 더 길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래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랬다면은 생각해보세요. 히스기야는 15년도 일찍 죽었겠지만은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을래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다고 할 것이면은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은 후에도 해당하지 않고 계속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뭘 주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었어요? 율법을 지금 주신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악한 죄를 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서 구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옛날 지금이나 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해오는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이 원래부터 이 하나님 사랑 안에는 이 이웃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웃 사랑을 별도로 말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뭐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거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가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별도로 나누어서 이 구별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지 이웃 사랑은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잘못 알고 있는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별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편의상 주제 여기 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하신 이것도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받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꼭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계명이 누구를 위한 계명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무슨 하나님을 위한 계명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되라고 구원을 꼭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소위 말하면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은 세상적인 생각에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이다 뭐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건 오해죠.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잘 믿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려고 매번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더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뭐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다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선물 주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자녀가 정말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내 독생자까지 너희들에게 주면서 십자가에 다 죽게 하면서 널 죽을 걸 살려줬으니까 너 이제 좀 나에게 좀 갚아라. 날 좀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원하는 일 좀 하고 헌금도 좀 바치고 재능도 좀 바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줬으니까 이제 너도 좀 나에게 내놔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이건 완전히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장사입니다.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내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장사꾼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나에게 내놔라는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한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고도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할 것이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받은 구원만큼 절대로 잃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 많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 얻었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예수님 날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모든 질병의 고난에서부터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내 대신 고난받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내가 질병의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이 오는 사람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한 구절만 보면서 그것만 해석하는 이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건 이사야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병과 같은 것들. 이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이걸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안에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와 저주를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질병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그것만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환이 주님을 섬길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때에는 아주 옛날 때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사회제도가 그때는 종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종이 없지만은. 그래서 그 옛날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종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주인에게 대둡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지요. 그래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 억울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아야 된다고 할 것이면은 이거야말로 귀한 일이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어떤 악을 당해서 정말 분노가 생기고 그래도 그런 것까지라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참아나가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올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이 치유됐기 때문에, 내 악한 성품이 치유됐기 때문에, 내 성품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할 때 육신의 질병이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악한 성품이었던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전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몸의 질병이 치유된다고 가르쳐주지 않고 영혼이 치유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치유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향한 우리를 위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영혼은 낫지 않고 병만 낫는다고 하면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경우를. 히스기야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히스기야는 본래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죽을 병이 났습니다. 뭐 병만 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거 다 좋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병을 낫게 되는 것이나 여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는 것이나 여러분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때 병이 낫고도 영혼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면은 히스기야의 경우에 그때의 영혼의 시험이 들어서 교만해서 큰 잘못을 저질러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몸에 병만 낫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병이 나아도 내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더 건강하게 물론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더 건강하게 오래 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나음을 얻고 15년 더 살면서 나라에 큰 해를 끼친 것 같은 그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몸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무엇보다도 영혼을 먼저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의 질병을 치유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게 진짜 영혼이 치유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치유된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소명에 충성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게 되고 은혜 속에 사는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진짜 가치 있는 축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선적으로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명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까지 사모해서 우리에게 날 좀 사랑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 계명은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사모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 부정한 게 없지요. 뭐 부정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뭐 우리의 사랑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사모하실까요? 그거는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거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죠. 대화하고 싶죠. 선물도 주고 싶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증표도 받고 싶어져요. 사랑의 고백도 받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하게 지나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 안 받아도 돼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사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사랑의 증표로 받고 싶은 겁니다. 비싼 선물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증거, 그 증거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예배 좀 드려라.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증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 따라서 드리는 것은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립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건물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십니다. 안에는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소방관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하겠지요. 소방관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소방관이 하라는 대로 죽을 각오라고 아마 철저하게 따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를 받아가지고 그 건물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소방관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뭐 그래도 소방관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잘 따르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그 불 속에 있을 때처럼 절대적으로 이 소방관을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타락한 이후에 이기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따릅니다. 하지만은 내가 구원받고 나면은 철저하게 그렇게 따르지를 않아요. 뭐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따르겠지만은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따르는 것만큼은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도 있죠.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 바쳐가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식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축복 속에 살 수 있고 이 구원을 지킬 수 있고 정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고 할 것이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애써 구원해 놓고 구원을 잃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잃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날 사랑해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의 사랑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정말 잘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날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꼭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귀한 명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예배와 순종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은 작은 것이지만은 이 시간 바쳐진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축복을 채워주셔서 더 힘차고 능력 있게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유익과 복을 끼쳐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감사하고 어떠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 남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뉴저지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